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22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22번째 토크인데 책의 내용으로는 제15장이 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잘못 들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진다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1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심과 작별을 한 완전하게 결별을 한 소망과 크리스찬은 다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어느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은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불렸고 생명수의 강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그런 강이었는데 그 강둑을 따라서 그 난 길 옆에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있었고 또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 강가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강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몇 날 며칠을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고단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쌓였던 그 피로들을 이제 푸는 시간이 되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고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 강을 떠나서 다시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다시 길이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서 부르텄고 그들의 마음도 길의 험난함 때문에 피곤해지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쯤 이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옆쪽으로 풀밭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층계식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풀밭의 이름은 길 옆에 있는 풀밭.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진짜로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좁은 길에서 살짝 옆으로 비껴가지고 그 좁은 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밭 쪽으로 이렇게 층계가 돼 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그 풀밭을 따라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모양이죠. 먼저 그 풀밭에 마음을 푹 빼앗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먼저 말을 했죠. 만일 이 풀밭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쭉 펼쳐져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좀 걷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한번 어떻게 그 이 풀밭이 펼쳐져 있는가를 보니까 이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 풀밭으로 가자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살짝 걱정을 하죠. 만약 우리가 그 풀밭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우리가 정작 걸어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옆으로 쭉 따라서 길 옆에 이 풀밭이 있기 때문에 이 풀밭을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풀밭을 따라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이제 걷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에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헛된 확신을 따라가서 물어보죠. 어디로 가고 있냐고,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어디에 가게 되냐고, 그러니까 헛된 확신이 대답하죠. 아, 당연히 천성문이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 말이 맞은 거라고 그렇게 소망이에게 말하면서 이제 좀 안심하고 걷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서부터 모든 상황이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짙게 내려 깔리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헛된 학신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려서 이제 길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크리스찬은 후회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괜히 좀 편하자고 풀밭으로 소망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미안해 이제 하게 되는데 소망은 참 마음씨가 곱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짝 책망은 하지만 금방 용서해 준다고 하고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좁은 길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좁은 길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좁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깜깜해져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지금 길에 물이 가득 차서 길을 찾기도 너무 힘들었고 뭐 홍수가 나도 보통 심하게 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좁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좁은 길 있는 쪽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지쳐가지고 어딘가에서 좀 쉬게 되었는데 그 쉬다가 두 사람은 잠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쉰다고 피했던 그곳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은 의심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절망의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성을 다스리고 있던 그 절망의 거인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 땅을 시찰하는데 그 시찰하다가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자기 땅에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무단 침입죄를 지은 거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데 그 감옥이라는 곳은 빛도 없고 냄새도 나고 먹고 마실 음식이나 음료수도 제공되지 않고 그런 이제 지하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 상태로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무슨 자기 땅을 뭐 사기쳐서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단 침입을 한 것밖에는 아닌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포악한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죠. 그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였습니다. 거인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땅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잡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며칠째 가둬놓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빛도 못 보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 자포자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거인에게 대답하죠. 그 두 사람을 죽지 않을 만큼 무섭게 때리라고 몽둥이로 아주 막 죽을 정도로 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의 거인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감옥 안에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서 고통을 이제 안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거인이 아내하고 이제 그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인의 아내가 자포자기가 거인에게 그런 말 하죠. 더 이상 때릴 것도 없고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거인이 감옥에 가서 매맞아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서 너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데 왜 굳이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해놓고 절망 거인이 이제 슬그머니 어디론가 이제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가버리죠. 그래서 다시 감옥에 둘만 남겨지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죠. 절망 거인이 한 얘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여기서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을 해봅시다. 절망의 거인이 지금은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미 이 거인에게 붙잡혔었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절망 거인을 죽이시거나 아니면 절망 거인이 옥 열쇠를 깜빡 잊어서 문을 열어놓고 어디론가 가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곳을 도망쳐 나갈 수 있을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저녁때가 돼서 절망 거인이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죽였나 안 죽였나 이제 살펴보려고 와봤는데 두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막 화를 내고,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했으니 너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막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감옥에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소망이 다시 한번 크리스찬을 붙잡아 줍니다. 소망이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말하죠.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블로온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을 헤쳐왔고 공포를 이겨왔고 경악스러운 일들을 잘 견뎌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두려워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리고 절망 거인의 그 못된 충고를 따르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험난한 길을 잘 견뎌왔고 그때마다 거기에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받았는지 건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이번에도 이겨보자고, 그렇게 소망이 크리스찬을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날 밤에 거인은 잠자리에서 자기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막 불평하죠. 아이, 그 두 사람이 고집불통이라고, 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것 같고 들을 것 같은데도 안 듣고 견디겠다고 저런다고 막 두 사람에게 불평을 하니까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한 가지 묘안을 알려주죠. 내일 아침에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인이 아내 말은 정말 잘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시킨 대로 다 하죠. 그리고 막 감옥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두 사람을 실컷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절망 거인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저 두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한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죠. 그날 밤에 두 사람은 마침내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이 될 때까지 그 기도는 계속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그때쯤에서 기도하던 크리스찬이 놀란 표정으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약속이라고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지난 며칠 동안 내가 왜 그 열쇠를 사용하려고 열쇠를 사용해서 이 의심의 성에서 도망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막 하니까 소망이 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 열쇠로 한번 열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자기 감옥의 문부터 이렇게 열기 시작해서 모든 문을 쉽게 열고 마침내 의심의 성 바깥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성문을 이렇게 열고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원래 성문이 열리면 끼익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에 절망 거인이 잠에서 깨게 되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의 성을 무사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이전에 걷던 그 좁은 길, 하지만 영광의 왕에게 이를 수 있는 그 왕의 대로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겪은 그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들, 다른 순례자들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곳에 안내판, 경고판을 세워놓기로 하죠. 그 경고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놓게 됩니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니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5장에서 존 버뉴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진리를 이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존 버뉴니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만 더 기억을 해보시죠. 존 버뉴니 철로 역정을 쓸 때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까지는 이 크리스찬이 혼자서 여행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하게 통과한 다음부터는 이제 동반자를 등장시켜서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동반자가, 그 다음에는 소망이라는 동반자가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천성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내용까지 해서 이제 철로 역정의 일부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동반자를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두 번째 동반자를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반자인 믿음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믿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하고 절대로 똑같지 않고 믿음하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수다장이를 만나서 그 수다장이의 정체를 드러내고 수다장이와 결별을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동반자인 소망을 만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동반자인 소망과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소망이 아닌 사심을 만나죠. 두 번째 동반자인 소망과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심을 만나게 되고 그 사심의 정체를 드러내서 사심과 완전하게 결별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믿음이 수다장이와 결별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허영의 도시라는 장소로 들어가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두 번째 동반자인 그 소망을 만난 다음에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그 소망과 함께 사심을 물리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심의 성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서 절망의 거인한테 두드려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할 것을 권고받고 그런 어려움을 거기서 두 사람이 크게 겪는 거잖아요. 비슷하죠?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동반자하고 나중에 믿음이 죽은 다음에 순례자인 크리스찬하고 소망이라는 동반자가 함께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함께 겪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구조를 살펴봤을 때 존 번연 목사님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이 땅에서 걸어갈 때 그때 그 우리의 순례길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신앙의 덕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고 한 가지는 소망이다. 그런데 그 믿음과 비슷하고 소망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수다장이고 한 가지는 사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야만 하는, 완전하게 결별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순례길에서 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이라는 이 장소가 한쪽 측면에선 허영의 시장을 열어놓고 우리를 막 들뜨게 만들고 이 세상 사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고 이 세상 사는 것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로 만들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재미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심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의심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 있는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절망이라는 거인을 내세워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이런 것들에 날마다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라는 생각을 수없이 강요하고 불어넣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와 같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흥분시켰다가 절망시켰다가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포기하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무서운 장소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15장에서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동반자가 의심의 성에 갇히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고생한 일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존 번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존 번연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허영의 도시와 같고 허영의 시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어놓고 우리에게 순례길을 좀 멈추고 순례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멈추고 이 시장 구경도 하고 이 시장에서 재미있게 시간도 보내고 재미있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우리를 웃으면서 유혹하기도 하지만 오늘 존 번연이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이 15장의 내용처럼 이 세상은 어느 때는 얼굴을 싹 바꾸고 의심의 성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폭행을 가하고 자기가 우리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와 감정을 채우는 그런 무서운 폭력을 우리에게 가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15장에서 저희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를 믿고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 얼굴 모습을 가지고 다가와서 때로는 웃으면서 유혹하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고 살만하다고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말하면서 유혹하고 때로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온갖 절망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뉴스라는 거,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항상 이 두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고 살만하고 좋아지고 있는지, 그러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뉴스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을 그렇게 가지고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면 이게 세상이 참 살만한 것 같고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심도 생기고, 내가 잘만 하면 정말 재밌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어느 때는 경제가 나빠진다,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정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정말 사는 게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살아봐야 뭐 할까, 이런 이제 우울함과 낙심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런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그 많은 사람들을 사실 구별을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 공부하고 좋은 잡 갖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잘 투자하고 뭐 그러면 얼마든지 멋진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잔뜩 그 꿈에 부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없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냥 겨우 숨 쉬면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이 전혀 없고 가끔씩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부류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허영의 시장이나 의심의 성 어느 한 곳에든 묶어가지고 들떠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만들거나 절망해서 지옥을 향해 가도록 만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우리에게 어떤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정말 두렵고도 끔찍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15장을 읽으실 때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 뭐 자포자기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을 어떤 작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인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세상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세상에서 이 두 번째 얼굴을 가지고 찾아온 세상에 결국은 노예가 되고 결국은 짓밟혀서 우울함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낙심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살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뭔 보람이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무서운 충동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경각심, 이 세상에 그 숨겨진 민낯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의심의 성에 끌려가서 절망의 거인에게 두드려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존 버년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의 성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막 그렇게 자세하게 혹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의 성에 끌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의 상황 그리고 절망의 거인한테 두드려 맞는 거 그리고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자살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그런 일 그리고 그 강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심의 성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고립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에 크리스찬과 소망을 가두어 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들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안 먹이고 또 물도 못 마시게 하죠. 그래서 이제 기운을 빼는 거거든요. 햇빛이 없는 감옥에 일부러 집어넣어서 몸과 마음의 기운을 쑥 빼놓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무기력을 가져오게 되죠. 살아있지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찾지 못하고 그냥 숨 쉬면서 사는 그런 무기력한 의지도 의욕도 없는 꿈도 없는 그런 이제 삶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픔과 우울함의 단계죠. 감정적으로 이제 깊은 슬픔과 우울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이 가두어 놓은 감옥 속에 지내면서 계속해서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갇히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울이 깊어지면 절망감이 찾아오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자살을 충동했을 때 크리스찬이 거기에 이제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며 매일매일 살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끊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 일들을 극복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절망의 거인이 충동하는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하고 정반대죠. 허영의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 그 순례자를 끌어들여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잖아요. 고립하고 반대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어울려서 행하면서 흥분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무기력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이 감정을 막 들뜨게 만들죠. 신나게 만들죠. 감정을 막 고양시키는 일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일들이 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이 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의심의 성에서 우울함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또한 소망을 자꾸 주죠.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 나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더 재밌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물론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긴 하지만 그런 소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의심의 성에서 절망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별로 의욕을 못 느끼게 만드는 일과 정반대의 일들이 있었죠. 허영의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심의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일들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매력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서 겪게 되는 일들하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반대의 일이지만 이 두 가지 일련의 일들은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순례자를 순례의 길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고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삶에도 의욕을 못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데 목표를 똑같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의심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의심의 성으로 서서히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고립시키고 처음에는 그 고립 속에서 우리를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면서 우리의 감성에 우울함을 계속 심어주고 그 우울함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삶에 계속 스며들어서 결국은 절망감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절망의 거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너 혼자 알아서 죽어라 라고 자살 충동을 계속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성들이 도처의 함정처럼 지뢰처럼 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의심의 성의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끌어들일 때 이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마지막 단계인 자살 충동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고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는 것이니까요. 어떤 고립의 상태에 자꾸 내가 빨려 들어갈 때 그때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자꾸 고립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건전한 설교자로부터 자꾸 자기를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고립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교회로 가까이 가고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함께 든든하게 서는 쪽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 고립의 상태에 내가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나한테는 성경 있고 성령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립의 상태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심의 성에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지를 알고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 의심의 성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의심의 성에 어떻게 하다 보면 끌려가게 될 때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무조건 벗어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의심의 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절망의 거인의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죠. 존 버녀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그 순례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로 있으면 그 소망이 의심의 성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신뢰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서 우리를 바깥으로 다시 나오게 만든다. 그 모든 약속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우리가 주장할 때 의심의 성에서 쉽게, 의외로 정말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사용해서 의심의 성에서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의 중요성, 소망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우울과 고독과 괴로움과 절망과 심지어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 무서운 현실에서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다시 의욕으로, 다시 즐거움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든든히 하는 것은 평범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처도처에 의심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면 그냥 끌어다가 방에다 가두어 놓고, 진짜야 인생은 힘들어,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아봐야 앞으로 소망도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우리를 포기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일로 끌고 갈 때, 그때도 소망은 다시 한번 빛을 바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과 소망은 순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소망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이 크리스찬을 지켜줬던 자살의 직전까지 갔던 이 크리스찬을 지켜줬던 그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살다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라는 그런 충동들을 느끼게 될 때조차도 거기에 비록 흔들리는 그때조차도 소망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다시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이미 주셨으니 그 동반자가 정말로 내 안에서 커지고 든든해지고 분명해져서 나를, 약한 나를 자주 절망하고 자주 슬퍼하고 자주 우울해하는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내 평생에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세상은 의심의 성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절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살아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충동을, 무서운 충동을 우리에게 넣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소중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그 모든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비참함에서 의외로 쉽게, 정말 쉽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소망을 놓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의 거인에게 지지 마시고 순례의 길로 다시 돌아오시고 기쁨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거인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의 거인을 마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무서운 함정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단맛을 제공해주는 위대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간에 16장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이 기쁨의 산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나는 좀 밝은 그 장면을 북토크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